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의 결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다시 한번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로마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16장 전체를 쭉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절에서 20절까지 갑자기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21절에서 23절까지 다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을 16장을 쭉 보면 마치 문안 인사 가운데 이단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 방법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이단이 들어와서 그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그냥 일반적인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삽입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이단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훈을 거스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에 완전히 정면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게 되면 큰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분쟁을 만드는 것이 이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나 뭐 또 다른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성도인 척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말로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아무런 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런 불평이 없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을 참 잘 찾아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하게 되면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고 또 내가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과 굳이 맞서 싸우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맞서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들이랑 말싸움 해보셨습니까?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들은 말싸움에 이기든 지든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말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자신들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든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응하면서 막 같이 싸우면서 싸움의 빌미, 분쟁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다툼을 피해버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이단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18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18절의 시작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왜 피해야 하냐 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하지만 그들의 속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자신들의 이익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인 그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횡령한 돈이 많으면 한 2천억에 이를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사가 같이 났냐면요, 교인의 헌금 가운데 32억을 횡령을 했다라는 기사가, 그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건 어버이날 선물로 받은 거다라고, 어버이날 용돈으로 32억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단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게 자신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입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요, 아부도 하고, 속이기 위해서 심지어 성적인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위장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결코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처럼,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는 늑대처럼 그럴듯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척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진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달콤한 모습으로, 내 필요를 꼭 채워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순진한 척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런 바울은 지금 이런 순진한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진한 성도들이 이런 매혹적인 말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성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것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분별해서 제대로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돌보아 주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더 약한 지체들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진한 척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돌보아 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끊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의 지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몸에 아픈 부분이 있고 우리 몸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서로 싸매서 회복시켜 주어야 하지만, 만약에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거나 그 병균을 없애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요, 지체가 아니라 병균입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나 삶이 성도를 복음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해서 결국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사랑의 대상과 피해야 할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교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에는 아첨하고 미혹해서 남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악에 속한 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아첨하고 미혹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 거하지를 않으면 우리도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결코 온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런 이단을 판별하고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구별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지혜를 가져야 미혹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그래야 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머물기를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기를 악한데 미련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짓밟으실 때 거짓 교사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결별하듯이 그들과도 결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이런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선한 자들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물론 현실이 힘들 수는 있지만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약속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에서는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저희의 삶의 걸음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주여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